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령에 대한 책을 읽고 그걸 이제 나누는 모임이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죠?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구나. 저도 한때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자, 이 갈라디아서는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 아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한 책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아주 크게 높이 들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또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자, 성령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더 강력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거대한 두 세력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육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거대한 우주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반대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지배도 안 받고 성령의 지배도 안 받고 나만의 제3의 길,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삶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이에요. 육체라는 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로 사르크스 그러는데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전체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전체. 자, 이런 이 육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밖에는 몰라요. 내 자신밖에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의도한 인간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이러한 인간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자, 하나님이 의도한 인간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자,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육체라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욕심밖에는 생각 안 해요. 자기 이익, 그리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참된 인간이 아니에요. 가짜 인간이에요. 자, 5장 17절, 5장 17절 다시 보세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자, 육체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 많은 욕망, 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을 정면으로 반대해요.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이런 육체라는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총체적으로 망가져요. 자,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보여서 알아요. 자, 곧 음행, 더러움, 방탕. 이것은 성적인 죄예요.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마술. 이건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는 사약이에요. 원수 맺음. 이 인간끼리 사이좋게 못 살아요. 원수를 맺어요. 다퉈요. 시기해요. 또 분내요. 화를 내요. 분쟁. 막 나누어서 싸웁니다. 분열, 파당, 질투.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은 인간관계를 잘못해요. 공동체를 깨요. 집안을 깨요. 공동체를 깨요. 교회를 깹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자, 술과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인간의 이 삶이 총체적으로 망가져요. 영적으로 망가집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망가집니다. 인간관계가 이 서로 원수가 돼요. 가정이 깨져요. 교회가 깨져요. 서로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도 망가져요. 술 마시고 흥청망청 몸도 망가져요. 총체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육체는 미래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뒷부분을 좀 보세요.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경고했어요.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다 망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미래에도 영원히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6장 7절 8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얻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에다 심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다? 나중에 영성을 누릴 거다? 그런 법 없어요.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게 영적 진리예요. 영적 법칙이에요.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육체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그런 것 없습니다. 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대로 살았는지 내 멋대로 살았는지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내 자신 내 멋대로 살았는지 참 인간으로 살았는지 가짜 인간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열망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망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5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자, 내가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요. 천상의 능력이, 천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건 일종의 영적 엔진이에요. 자, 이제 엔진이 심어지는데 이 영적 엔진이 돌아가면서 우리를 끌어가요. 우리가 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켜져야죠. 엔진이 돌아가야 차가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엔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자, 그래서 이 영적 엔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창조해냈습니다. 천상에서 천상의 열망이, 하늘의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밀고 강력한 힘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8장 5절 로마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보세요, 이 육신도 육신을 따라 산다. 자, 육신도 우리를 이끌어가요. 어떻게 이끌어가죠? 엄청난 탐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서 우리를 질질 끌고 갑니다.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 온통 이 썩을 빠질 것, 그것만 차나깨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이성적으로 사고한다가 아니고 차나깨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몰두되어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매여 있어요. 너예요, 너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성령이 이끈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해. 차나깨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내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여기서 이제 생각하다는 것은 막 우리 존재 전체가 그쪽으로 몰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전 존재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야. 차나깨나 내 이익. 또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막 좌지우지해야 돼.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한결같아요. 다 극도로 이기적이고 극도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육체의 영을, 그 육체의 열망,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욕심이 더 많아요. 그 욕심을 이루는 지혜가 더 많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 욕심을 더 잘 성취해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 육체의 열망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 육체의 욕망을 컨트롤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그 육체의 열망을 압도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옵니다. 천상에서 밀고 들어와요. 우리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억지로 이끌어 가죠. 우리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시켜서 막 질질 하기 따라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질질 끌고,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일 시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열망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신이 나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통치이며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저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공부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공부해야 될 때지 않아요. 저는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아, 죽으면 끝인데 공부해서 뭐 하나?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죽으면 끝인데 왜 공부를 하나? 죽으면 끝인데 왜 저렇게 아웅다웅 사나?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내가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야지. 아, 이거 죽어서 끝나는 것을, 이런 미친 짓거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 열망이 내 마음속에 차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새로워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런 비슷한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정말로 놀라워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성령의 불꽃이 사그러지질 않아요. 사그러지지 않아요. 영적 엔진이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어지지 않아요. 제가 만 18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안에 거룩한 열망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거의 그 후로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50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 불꽃이 사그라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만약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불꽃이 사그라졌다면 아마 저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불꽃이 사그라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열망이 솟아오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이에요. 영원히 엔진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는 영적 엔진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열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실제로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방해꾼이 있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오직 좋겠어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기도 해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면은 그것도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방해꾼이 있어요. 육체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육체가 아직 다 죽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 죽을 몸을 갖고 이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이 죽을 몸이에요. 이 썩을 몸이에요. 이건 없어지는 몸이에요. 아직 우리는 부활의 몸, 불사의 몸을 아직 입지 못했어요. 나중에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육체의 유혹을 받습니다. 육체의 유혹을 받을 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시작.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 죽은 몸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육체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어쩐지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힘들어요. 또 영적으로 굉장히 무력감을 느껴요. 그때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영적으로 무력감을 느끼지? 그리고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100%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어요. 내가 세상 걱정한다든지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이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산다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든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 뭐 제껴놓고 막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거야? 남과 비교한다든지 다 하나님은 각자를 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 모두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 안 좋으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원수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빨리 화해해야죠.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평화와 내 안에 평안과 기쁨. 이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영적 센서예요. 센서. 자, 성령의 인도를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또 하는 또 가르치는 말씀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 많이 외우면 정말로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최고의 책입니다. 책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최고의 책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망과 열정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필요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열망, 열정은 있는데 성경 말씀 모르면 그 양반들 교회에 크게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정확한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면 교회에 큰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도 없이 능력 안 나타나요. 그런데요, 이 기도라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뻐하셔요. 응답해 주시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기도. 그게 뭐냐?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내 마음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내 마음을 주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예요. 영적 엔진이 돌아가려면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기도 잘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가장 만족스러운 기도는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참 만족을 줘요. 이 세상 것 다 가져도요 참 만족 없어요. 주님만이 참 만족을 줘요. 내 내면에는 내면에 가장 깊은 곳이 있는데 거기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비어 있는 것은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그 무엇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 선물을 주시는데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주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요. 저 기도할 때 저는 많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기도가 거의 대부분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주님, 저를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주님 사랑 고백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제일로 만족스럽고 또 기도 잘하는 많은 다른 주님의 종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난 젊은이들 못지않게 뜨겁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 제 마음이 무척 공허했어요. 제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 올 봄에 마일리지가 뭐 올해로 다 소멸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 갖고 제주도 여행이나 다녀와야 되겠다. 공짜니까. 그래서 다녀왔는데요. 여행하면서 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멀리한 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없는 상 공허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크게 셋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걸 조금 제목을 좀 바꾸면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 골, 얼티밋 골.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5장 22, 23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자, 이것은 여기서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있는데요. 여기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는 이게 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두 번째 특징, 어디서 드러나는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사랑 혼자 합니까? 사람하고 사람은 사랑하지요. 혼자 있을 때 기뻐요? 정신병원 가세요. 혼자 있을 때 기쁜 거 없어요. 외롭지. 뭐가 기뻐요? 혼자 있을 때. 응? 혼자 있을 때는 안 기뻐요. 사람같이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화평, 원수 믿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목표가 있어요. 반드시 그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목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예요. 우리 혼자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나쁜 거 이거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 아주 골치 아파요. 하나님은 개인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공동체에서 문제 일으킨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다? 이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만 한다면 그건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은 본래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예요. 소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혼자 절대 고독을 즐긴다? 혼자 절대 고독?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분명히 이 독립된 분이지만은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세 분은 서로에게 자신을 한없이 아낌없이 내어 주셔요. 아들은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고 아버지는 아들께 자기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일을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일해요. 또 성령은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내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를 높여요. 그래야 하나가 되지요. 집에서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가 죽고 서로를 위해줘야 하나가 되지. 서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그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죽고 서로를 높여줘야 서로의 이익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죠. 이걸 사회적 삼위일체, 단순한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회적 social trinity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자기를 닮은 모습으로만 창조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신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하나가 되어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가 되어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한 몸이 되어라. 이게 신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공동체로 만들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절 제일 밑에 부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인류 사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와 상관없는 거룩한 개개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개개인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게 하나,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대배 이렇게 열심히 모이시고요. 모이기를 잘해야 돼. 모이기를 잘해야 돼. 그리고 가정교회 모임 있죠? 이거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어야지요. 거기서 가족이 되어야지요. 공동체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인간이, 이 인간이라는 게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왜 결혼만 시켜놓으면 행복하게 못 사는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정이 하나가 되고 천국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투싼 우리 참빛교회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우리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세워서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줍시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 우리 영혼을 막 뺏어가요. 우리 영혼을 사냥을 해요. 이 사냥꾼들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어요. 우리 자손들의 영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투싼 참빛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내가 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교회로 세워갑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믿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보라 저희들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를 죽이며 살아갑시다. 늘 나를 부인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투싼 참빛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세워갑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기도합시다.